이제 신명기 오늘 3장을 들어가면서 앞에 두 장에 걸쳐서 무슨 내용이 있었나를 조금 복습을 하고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앞에 1, 2장은 구조가 간단했습니다. 첫째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이 죽죠? 돌아와서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올라가서 이런 실패를 겪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자.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올라가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또 기어코 또 올라가요. 이게 무슨 청개구리 띠인지 하여간 늘 반대로 말을 잘안 듣죠. 올라가요. 그래서 앞에 실패보다 더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핵심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세계를 슬쩍 엿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는 게 맞고, 올라가지 말라 했으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맞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느냐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묶여 있었는가 하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 형태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졌나 보다.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앞에 실패보다 더큰 낭패를 겪습니다. 종교가 늘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본질을 놓치거나 본질에서 눈을 떼게 되면 계속 무엇만 붙들고 있죠? 종교의 형식과 형태만 붙들게 돼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순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실패한 결과가 40년 방황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죠?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어떤 때는 싸우라, 또 어떤 때는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보면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밖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에요. 왜? 가나안 밖의 전쟁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공로를 일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메시지화하기 위하여 이 전쟁은 내가 직접 한다. 그래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모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심지어는 홍해를 건널 때도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입장이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싸워라, 싸워라. 물론 그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누굴 통해 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삶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분명한 삶의 현장이 존재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한잔 하자 그러든 어디 이상한 데 가자 그러든 아무 갈등 없이 한잔하고 그런 방탕한 데를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전혀 양심에 걸림이 없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쾌락이 쫓는 대로 행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길에 넘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의 통치 밑에 들어가는 순간 주권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은 그분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사건건 내 안에 시비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갈등의 과정이 벌어져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요. 홍해를 건너는데 아말렉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고민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끊임없는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3장 1절서부터 방금 긴 장을 읽었는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새벽 시간에 뭐 한 절 한 절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고 11절까지의 내용을 슬쩍 스케치만 해도 요약되는 몇 가지 단어가 걸러지죠? 빼앗고, 탈취하고, 점령하고, 멸절시키고,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데 그 치루어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고, 누리고, 소유로 삼고 전부 이런 내용이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아주 흔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전부 빼앗고 점령하고 소유하는 누리는 싸움이었어요. 여기에 전제가 중요한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규모가 클 것이며 많을 것이다. 그래도 조금 더 눈 하나 끔찍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그 승리를 주께서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신자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비슷하게 들어와서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달콤하게 접근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중독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덫을 놔서 넘어뜨리는 방법을 써요. 최초의 인류가 여기에 넘어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죠. 그런데 이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은 이루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신 후 똑같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에게로부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무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냐 하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넘어뜨리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무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아주 많이도 변개시키질 않고 아주 살짝 바꿔요. 살짝. 이게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살짝 바꿔요. 아주 절묘한 논리로 살짝 바꿔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면서 유혹을 해요. 이거 잘 몰라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위협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협을 해요. 요즘은 그 라디오들을 차 안에서 외에는 잘 안 듣죠. 근데 TV가 집집마다 있던 시대가 아니고 뜨문뜨문 있던 시대는 집집마다 거의 라디오를 듣고 생활을 했죠. 어릴 적 추억을 더듬어 보면 다 거의 단칸방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방에서 뭐 대여섯 명씩 일렬로 쭉 누워가지고 네 방, 내 방이 어딨어요, 그때는. 한 방에 그냥 다 몰아서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검은 고무줄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뒤에 커다란 건전지 매달아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밤 10시만 넘으면 연속극 같은 걸 그렇게 해요. 뭐 임금님의 첫사랑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물론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 라디오 안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바람 소리, 말 달리는 소리, 파도 소리. 그때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녹음을 했고 어떻게 낼까 참 궁금했어요. 뭐 물건 부서지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근데 그 후에 이제 TV가 보급이 되면서 TV에 성우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성우들이. 근데 그 성우 중에 이름이 아주 특이한 분인데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이름을. 김벌레라는 분이 있어요. 김벌레. 기억나면 이름이 벌레, 벌레. 이분이 그 성우 중에서도 효과음의 대가예요. 그렇게 효과음을 잘 내요. 예를 들면 바람소리 같은 거는 이건 사기 이 컵 같은 걸 마주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리면 싹 하면서 바람소리가 나죠. 그리고 뭐 천둥 치는 소리도 뭐 간단한 도구로 천둥을 치게 만들고 파도 소리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말발굽 소리는 이런 컵 같은 걸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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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말발굽 소리가 나고 그 말대가 뭐 말이 여러 말 달리는 소리가 나고 신기하죠. 그런 걸 한번 나와서 다 이렇게 효과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도 소리도 나고 천둥 소리도 나고 말 달리는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는데 효과음은 효과음일 뿐이에요. 거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뭐의 귀재인가 하면 효과음의 귀재예요. 그래서 그 효과음에 그냥 성도들을 자지러뜨리게 만들어요. 막 기함을 하고 거만 죽게 만들어요. 아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가 하면 그 사탄이 흉내내는 능력도 없는 효과음에 주저앉아 버려요. 기겁을 하죠. 어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효과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멸절시킬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 예수님,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미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렁이 같은 거나 뱀 같은 거 보면 머리가 박살이 나도 그 나머지 몸통이나 꼬리가 꿈틀거려요, 꿈틀거리지 않아요? 꿈틀거리죠. 근데 그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절대 회생불능이에요, 그거는. 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의 원시복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사탄을 이길 것이다. 마귀를 이길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러니까 효과음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성도들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효과음에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 혼자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며? 멸하시며. 풀 아웃 오브 액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마귀를 완전히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효과음만 흉내를 내요. 실질적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멸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 자손. 17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한 군데 더 보죠. 로마서 8장 앞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좀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시작.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에 보면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척만 하는 거지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들은 전리품 챙기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부 그걸 누리는 싸움이에요. 누리는 싸움. 우리 일반인들의 용어 속에도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영역이 신앙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교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존감이 내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는 무척 중요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 세대도 여기 섞여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너무 애가 뻔뻔해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데도 어떤 땐 지 필요한 용돈을 달라 그럴 때는 눈꽃만 치도 미안한 감이 없어요. 애가 아빠 돈 줘요. 뭐 지가 뭐 언제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게 사실은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 다니는 애가 엄마 아빠에게 뭘 요구할 때 저 엄마 아빠 저 죄송스럽지만 저 등록금 좀 대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얘가 이게 더이 먹었나? 신경질 날 거예요, 부모로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 신앙적인 자존감이 낮을 때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신앙생활에 별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좀 뻔뻔스러운 게 좋아요. 기르는 애들처럼, 키우는 애들처럼 뻔뻔스러운 게 좋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된 신분에서 조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면목 없는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자녀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아요. 전부 우리는 면목동 출신들이에요. 면목 없는 죄인들. 그런데 또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자비하신 역사를 믿고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결코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늘의 왕자요 공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조금 더 상실시키지 않는 높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아멘.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마귀는 멸절된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효과음만 큰 거예요. 으르렁거려도 그것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 단편 영화인데 애기곰이 엄마하고 어쩌다 떨어지게 돼서 냇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앞에 큰 짐승이 애기곰을 이렇게 노려보고 공격하려고 그러죠. 애기곰이 뭐 난리가 나요.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갑자기 앞에 위협받은 것이 도망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애기곰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뒤에 엄마 곰이 어느새 와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들고 서 있죠. 어마어마한 덩치로. 늘 여러분 뒤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항상 이루고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효과음만 요란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 내 마음이 녹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게 담대하게 아버지로 만나는 은총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사연과 아픔과 눈물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